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알레포 도심에 대한 공습 중단을 연장했으며 시리아 정부군도 반군 장악 지역을 겨냥한 공습을 자제하고 있다고 러시아군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루드스코이 러시아군 중장은 어제 러시아와 시리아 전투기들이 일주일간 알레포 도심으로부터 10km 거리밖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의 발표는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영국의 분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지난 주말 사흘간의 인도주의 휴전이 끝난 뒤 몇 시간 만에 알레포에 대한 공습이 재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 대변인은 어제 휴전을 앞두고 개설된 6개의 인도주의 통로가 알레포 반군 장악 지역을 떠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전히 개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에서 모술 탈환 작전이 시작된 이래 만여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도 지난주 모술 탈환 작전 초반 몇 주 만에 2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또 모술 주변에서 ISIL에 의한 비사법적 살인과 즉결 처형에 관한 초기 보고들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기구 대변인은 ISIL이 모술 외곽의 한 건물에 있던 이라크 전직 경찰관 50명을 살해하고 사피나 마을에서 15명의 민간인들을 처형해 시신을 강에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70명의 민간인 시신에서 총자국을 발견했다는 이라크군의 보고도 있었다고 밝혔지만 누가 이들을 살해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유엔은 이에 따라 이라크와 동맹군에 병사들이 국제 인도주의 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ISIL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군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30명을 납치해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중부 고르주 정부 대변인은 경찰이 어제 작전 도중 ISIL 군 지휘관 한 명을 사살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ISIL 전사들이 민간인 약 30명을 납치해 모두 총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가망 없는 일이라고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어제 미 동부 뉴욕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핵무기는 북한의 생존을 위한 티켓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또 서방과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바랄 수 있는 최대치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일 것이라며 하지만 이마저도 뭔가 중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미국의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미국은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원하며 북한이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우주 탐사에 관한 추가 대화와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중국 국가항천국 대표단과의 우주협력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국방부와 항공우주국, 연방항공청, 국립해양대기청, 지질조사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국무부는 3차 민간우주대화가 내년에 중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우주당국과의 협력 문제는 민감한 현안입니다. 미국법은 미 우주항공우주국의 유인 우주 프로그램에 관한 중국 국가항천국과의 협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 우주당국과의 협력이 미국 우주자산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감비아가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탈퇴했습니다. 감비아의 ICC 탈퇴는 앞서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인 부룬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뒤이은 것입니다. 감비아는 탈퇴 성명에서 ICC가 아프리카 이외 다른 나라들의 전쟁 범죄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감비아 정부는 성명에서 ICC 설립 이래 적어도 30개 서방 국가들이 독립적인 주권 국가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 범죄를 저질렀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돕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적인 문학가인 마크 트웨인은 행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스스로를 돕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자 최근까지 오랜 독재를 겪은 미얀마가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나눔을 좋아하는 관대한 나라로 선정됐다는 소식인데요. 영국 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세계 기부지수 보고서에서 전 세계 140여 개국 가운데 1등을 차지한 겁니다. 이어서 기부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미국이 2위, 호주, 또 뉴질랜드, 스리랑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기부지수에서 75위에 머물렀고요. 일본과 중국은 최하위권에 머물러서 가장 인색한 나라에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는데요. 이 조사는 낯선 사람을 도운 적이 있는지 또 자원봉사나 기부단체에 기부한 적이 있는지를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나눔은 가진 것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야 한다는 말이 있죠. 물질과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더 많이 정착되기를 함께 바라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7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8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7에서 18도, 신의주 5에서 15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8에서 18도, 함흥 7에서 15도, 끝으로 청진은 3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존 덴버와 플래시도 도밍고의 노래입니다. 아마도 사랑이겠죠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Perhaps Love 함께 감상해 보시죠.
Perhaps love is like a resting place, a shelter from the storm. It exists to give you comfort, it is there to keep you warm. And in those times of trouble, when you are most alone, the memory of love will bring you home.
Perhaps love is like a window, perhaps an open door. It invites you to come closer, it wants to show you more. And even if you lose yourself and don't know what to do, the memory of love will see you through.
Oh, love to some is like a cloud, to some as strong as steel.
For some a way of living, for some way to feel.
And some say love is holding on, and some say letting go. And some say love is everything, some say they don't know.
Perhaps love is like the ocean, full of conflict, full of pain. Like a fire when it's cold outside, thunder when it rains. If I
live forever and all my dreams come true,
of love will be of you. And some say love is holding on, and some say letting go,
and some say love is everything, and some say they don't know. Perhaps love is like the ocean, full of conflict, full of pain, like a fire when it's cold outside, thunder when it rains.
If I should live forever and all my dreams come true, my memories of love will be of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일본을 방문 중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오늘 앞으로 2년 내에 미군이 자국을 떠나길 바란다고 미군 철수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한 중국의 세력이 커져서 조만간 미국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국제정세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경제위기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베네수엘라 의회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퇴임시키기 위해서 탄핵에 준하는 심판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달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의 홍슈주 국민당 주석 간의 국공회담이 열린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일본 방문 소식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사흘 일정의 일본 방문을 위해서 어제 도쿄에 도착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오늘 일본 필리핀 우호 의원연맹 회담 그리고 필리핀 경제포럼 세미나에 이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빽빽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앞선 두 행사에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반미 발언을 쏟아내면서 필리핀과 일본은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고요. 또 이어진 정상회담에서는 아베 총리가 제시한 다양한 경제협력 계획을 전폭 수용했습니다.
네. 자, 두테르테 대통령의 반미 발언, 어떤 발언이 또 있었나요?
예,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어제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기에 앞서서 마닐라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필리핀 주둔 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인 철수 시한까지 제시했습니다. 필리핀 경제포럼 연설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가능한 한 2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외국 군대가 모두 없어지길 바란다면서 나는 무기가 필요 없다.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포대를 설치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핵폭탄 투하에 사용할 공군기지를 운영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도움이 없어도 우린 생존할 수 있다. 내가 지금 격한 감정 상태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필리핀 주요 지역에는 5만여 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어떤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늘 미군 철수 시안을 제시하면서 나는 중국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에 미군 철수 요구를 꺼내기에 앞서서 지난달 말에는 미군과 합동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었는데요. 그때도 중국 앞에서 전쟁 연습을 하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 내에 친필리핀 의원들의 모임인 일본 필리핀 우호 의원연맹과의 회담에서 오늘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이 커지고 있어서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의 확장을 우려하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즉 일본과 필리핀은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양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아시아 지역 정세를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필리핀은 일본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예,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지하철을 만들고 또 마닐라 광역권과 각 지방 거점 도시들을 잇는 도로와 철도망 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일본이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농업 개발 촉진과 대테러 대책에도 일본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고요. 또 섬나라들로 이루어진 필리핀의 해안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건조한 순시선 열척을 일본 측이 무상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자, 이와 함께 남중국해 문제도 논의했다고요?
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던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어제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양측은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법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갈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남중국해 일대에서 군사기지 건설을 비롯한 중국의 도발적인 활동을 경계했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아시아 지역 안보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요?
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최근 미국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필리핀의 전통적인 친미 외교 노선에서 벗어날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아베 일본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필리핀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재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아시아태평양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국과 일본, 필리핀 이렇게 세 나라의 동맹관계가 지속될 필요성을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역설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이번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과 개발자금 지원을 약속한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안보 틀 내에 필리핀을 잡아두기 위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두테르테 대통령의 최근 행보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과 필리핀 간의 관계, 미국 측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올 연말에 마닐라로 부임할 예정인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내정자는 어제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히고 최근 상황이 바뀌었지만 강력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주재 대사를 지냈던 성김 내정자는 나는 남북한 관계 같은 어려운 상황도 다뤄본 사람이라면서 필리핀도 지금 매우 어려운 형편이지만 미국과의 동맹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상화할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이어서 대다수 필리핀 국민들은 미국과의 강력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죠.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군요.
네, 베네수엘라 의회가 어제 특별전체회의 투표를 통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출석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의회는 다음 달 1일까지 의회에 나오라고 마두로 대통령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이후에 의회의 심판을 통해서 대통령 퇴임 절차를 밟아나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이웃나라죠. 브라질의 대통령이 탄핵돼서 물러났는데
네.
이 베네수엘라에서도 탄핵 절차가 시작된 건가요?
예, 베네수엘라에서는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탄핵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베네수엘라 정부와 대법원이 현재 의회를 무효로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의회를 무효로 선언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지난 1월 베네수엘라에서 야당이 장악한 새 의회가 출범한 뒤에 베네수엘라 정부와 여당 측은 야권 당선자들의 선거운동 과정의 불법 사례를 잡아내서 무더기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이런 정부 측의 제소를 받아들여서 당선 무효 소송 중인 당선자들의 혐의가 모두 해소될 때까지 의회의 모든 활동은 효력이 정지된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지도자 훌리오 보르헤스는 이 같은 상황에 아랑곳하지 나타나지 않고 국민이 우리의 뒤에 있기 때문에 마두로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한 절차를 차곡차곡 밟아 나갈 것이라고 오늘 현지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 의회가 대통령을 퇴진시키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한때 남미 최고의 부자 나라로 꼽혔던 베네수엘라는 최근 국제유가 폭락과 정부의 외환 통제 정책 그리고 최악의 물가 상승 등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사실상 국가 위기 사태로 빠져들었는데요. 하루에 세 끼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국민이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이웃나라 콜롬비아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떠나는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생활고를 겪는 시민들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권 지도자들에게 지지를 모으면서 올해 초부터 대통령 소환 투표가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신정부 성향의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소환 투표 절차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 야당 대표 사이에 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이네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베이징에서 타이완 야당인 국민당의 홍슈주 주석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국무원 산하의 대만 사무 판공실 안펑상 대변인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국무원 측은 회담 일정을 자세하게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타이완 언론들은 두 사람이 다음 달 1일에 만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와 타이완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 야당 지도자를 만나는 거군요.
예, 말씀하신 대로 타이완을 중국에서 독립시키자고 주장해온 민진당의 주석인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5월에 취임한 뒤로 중국과 타이완의 관계, 이른바 양안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차이 총통은 중국 정부가 내세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부정하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중국 측은 각종 국제기구에서 타이완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이번에 야당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차이 총통이 이끄는 타이완 당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와 타이완 야당 간의 사이 그동안 나쁘지 않았다고요?
예, 현재 타이완의 야당인 국민당은 지난 1949년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본토에서 자리 잡은 시기에 타이완 섬으로 이동했던 장제스 일행이 결성한 정당입니다. 이 양안 관계를 이끌어온 원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민당과 공산당을 함께 일컫는 국공합장, 또 국공회담 등의 용어는 중국과 타이완의 근현대사의 고비 때마다 등장합니다. 한때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극렬한 대립관계에 놓이기도 했지만 오랜 대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까지 마잉주 전 총통이 이끄는 타이완의 국민당 정권이 친중국 정책을 이어왔기 때문에 양안 관계는 올해 초까지 해빙 분위기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열리는 국공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과 타이완 국민당이 공동 주최하는 국공 포럼이 진행되는데요. 이에 앞서서 양측 지도자가 회담하는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 타이완 문제를 관장하는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 안펑산 대변인은 공산당과 국민당 지도자가 얼굴을 맞대고 공통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것은 양안 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에 중대하고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고 평화와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의제라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시리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시리아의 정권 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소식 먼저 살펴보고요. 미국에서 인터넷 쇼핑이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 사기 역시 늘고 있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또 미국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30%가 흡연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 내용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 8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제 격전지인 플로리다주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의 대외 정책을 비판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시리아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는 어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클린턴 후보의 정책을 따를 경우 또 한 차례 세계 대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입니다.
What we should do is focus on ISIS. We should not be focusing on Syria. You'll end up with her plan. You'll end up in world.
네, 트럼프 후보는 시리아가 아니라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시리아에서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몰아내는 일보다는 ISIL을 격퇴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의 정책대로라면 시리아를 둘러싸고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무슨 근거로 이 3차 세계대전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네, 이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이 시리아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길 바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리아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이란과도 이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행정부는 이 독재자 알 아사드 대통령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 러시아와 시리아는 반대로 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죠. 트럼프 후보는 특히 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 비행 금지 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미군 지도부 역시 우려를 표시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지난달 상원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시리아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다면 시리아 그리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클린턴 후보는 지난주에 열린 대선 후보 3차 토론회에서도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비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는데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폭로 사이트 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이 클린턴 후보의 과거 연설문 내용을 보면 클린턴 후보는 지난 2013년에 이 금융기관 골드만삭스 강연에서 시리아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면 많은 시리아인들이 이 숨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인터뷰에서 이 클린턴 후보는 푸틴 대통령과 이 대화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클린턴 후보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악마처럼 묘사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해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협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클린턴 후보의 정책대로라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일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 측은 어떤 반응을 내놨는지요?
네, 이 트럼프 후보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군 최고 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평가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 공화당 안보 관계자들 가운데서도 나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제시 레리치 클린턴 후보 측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후보가 ISIL 격퇴 전략이나 이 시리아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또다시 미국인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요?
네.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지도부가 자신을 충분히 지지해주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공화당이 단결해서 자신을 지지하면 이번 선거에서 100% 승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서 이 많은 사람이 공화당 지도부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자신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에게 뒤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가 45% 대 40%, 평균 5%포인트 격차로 트럼프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는 어제 플로리다주 유세에서 안심해선 안 된다며 꼭 나와서 투표하라고 지지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I hope you will come out and vote. Because it's going to be a close election. Pay no attention to the polls.
네, 클린턴 후보는 이번 선거가 접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어제 이 또 한 사람, 이 공화당 인사의 지지를 얻었는데요.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에 국무장관을 지냈던 이 콜린 파월 전 장관이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고 이 측근이 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두 후보의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클린턴 후보는 이 플로리다주에서 이틀째 선거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 플로리다주는 지지 정당이 뚜렷하지 않은 경합주에다가 선거인단이 이 29명이나 걸려 있어서 이 후보들이 특히 신경을 쓰는 주인데요. 미국 선거에서 이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이 선거인단 총 538명 가운데 이 과반수인 270명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29명이라면 이 필요한 숫자의 10%가 넘는 이 많은 숫자입니다. 트럼프 후보도 지난 일요일부터 이 사흘 동안 플로리다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오늘 워싱턴의 이 새 트럼프 호텔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온라인 쇼핑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지영 기자도 인터넷 쇼핑 많이 이용하십니까?
네, 이 물건 사러 나가는 게 점점 귀찮아져서 웬만한 건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는데요. 뭐 컴퓨터만이 아니죠. 손전화만 있으면 집안이든 어디든 가만히 앉아서 물건을 주문할 수 있고 또 특정 금액 이상을 구입하면 배달료도 무료고 하루나 이틀이면 금방이 배달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네.
조상진 기자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네.
이 편리함도 있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혜택도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신용카드 관련 사기도 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은 대부분 신용카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신용카드는 일종의 이 외상카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카드 회사에 돈을 갚는 식인데요. 그런데 어제 이 제이블린 전략 연구 회사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상점들이 수익의 7.5%를 이 신용카드 사기에 관련된 비용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이블린 전략 연구 회사는 지불 관련 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자문 회사죠.
네. 자, 이런 온라인 신용카드 사기 액수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이 다른 자문회사 에이트그룹은 지난해 온라인 사기 액수가 32억 달러에 달했다고 집계했는데요. 온라인 신용카드 사기가 계속 증가하면서 올해는 40억 달러에 이를 것이고 2020년이 되면 72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온라인 신용카드 사기가 늘어나는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이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이에 비례해서 이 사기 행위도 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소매업체들이 진짜 구매자인지 아니면 사기인지 이 구별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또 요즘은 이 신용카드에 보안칩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보안칩이 나온 뒤에 일반 상점에서 훔친 카드를 사용하거나 사기 행위를 하는 일이 힘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런 보안칩이 인터넷 쇼핑할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터넷 쇼핑할 때는 이 카드 번호를 기입하고 또 보통 이 카드 뒤에 있는 보안 번호만 이 기입을 하면은 이 물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이 손쉬운 인터넷 쇼핑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온라인 신용카드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일단 이 업계 차원에서 보안 강화 노력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 업계는 이 신용카드 번호를 이렇게 암호화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매업체 웹사이트에 카드 번호를 남기지 말 것, 또 쇼핑이 끝나면 꼭 로그아웃, 그러니까 이 그 특정 웹사이트와의 접속을 반드시 종료할 것, 또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와이파이에 이 신용카드 번호를 노출시키지 말 것, 이런 권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암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의 약 30%가 흡연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에 16만 7천여 명이 흡연과 연관이 있는 암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이는 전체 암으로 인한 이 미국 사망자의 3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국 암학회 연구진이 월요일 미국의학협회 점을 잔마에 발표한 연구 내용인데요. 연구진은 의료설문조사와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흡연과 연관이 있는 암, 그러니까 이 폐암이라든지 후두암, 백혈병 등 12가지 종류의 암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수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흡연율이 줄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 흡연으로 인한 암 사망자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 같은데요.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우선 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요. 사망자의 62%가 남성이었고 여성은 38%로 남성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성 사이에서도 이 흑인 비율이 35%로 가장 많았고요. 백인 남성은 30%, 히스패닉, 그러니까 중남미계 남성은 2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이 백인이 흡연 관련 암 질환으로 인한 사망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전체 21%를 차지했습니다. 흑인 여성은 19%, 이 히스패닉 여성은 12%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에 따라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남부 지역 주에서 흡연으로 인한 암 사망률이 높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남부 켄터키 주의 사망률이 34%로 가장 높았고요. 아칸소주와 테네시주가 뒤를 이었는데요. 이 사망률이 가장 높은 10개의 주는 대부분 이 남부 주들이었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낮은 지역은 미국 북부와 서부 지역 주들로 미국 서부의 유타주가 16%로 이 흡연으로 인한 암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네, 이 남부 지역에서 유독 사망률이 높게 나오는 원인이 뭘까요?
네, 우선 이 담배와 관련한 규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연구진은 전국에서 가장 느슨한 실내 금연 정책을 시행하는 14개 주 가운데 9개 주가 미국 남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서 대체로 담배 소비세는 1달러 80센트에 달하지만 이 남부 주들은 대부분 이 담배세가 49%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흡연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니까 흡연율이 높고 또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또 그에 따라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연구진은 또 이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담배가 재배되는 지역이 남부 지역이라는 점 역시 또 한 가지 분석 원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면 남부 지역에서는 담배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남부 테네시주에 있는 벤더빌트 대학교의 힐러리 틴들 박사는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흡연율이 높고 또 흡연이 일상생활의 일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틴들 박사는 그러면서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남부 지역에 좀 더 강력한 흡연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의료진도 환자들에게 금연을 독려하고 효과적인 금연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당신에게 빠지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내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Shall I stay? Would it be If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like a river flows surely to the sea, darling. So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채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들의 지지율을 보도하면서 특히 각주의 지지 경향을 분석하곤 하는데요. 미국에선 특정 정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오는 주가 있는가 하면 선거 때마다 바뀌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이렇게 주의 특성에 따라 50개 주를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로 구별해서 부르곤 하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t's the answer spoken by young and old, rich and poor, Democrat and Republican.
지난 2008년 11월 4일 대통령 선거일 밤,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바락 오바마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의 화합을 강조했는데요. 미국은 레드 스테이트와 블루 스테이트의 모임이 아니라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이다 라고 말하자 지지자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지요. 당시 오바마 당선자가 말한 레드 스테이트는 바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줄을 말하고 블루 스테이트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줄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당선 연설에서 언급할 만큼 미국은 공화당이 우세한 주와 민주당이 우세한 주가 뚜렷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왜 공화당과 민주당 우세주를 색깔로 구분하는 걸까요?
공화당과 민주당을 색으로 구분하는 것의 기원은 1860년대 미국 남북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는 지금과는 반대로 공화당이 이끄는 북군 지역을 파란색으로 표시했고요. 이후 선거에서도 계속 공화당은 파란색, 민주당은 빨간색으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했지요. 이 전통은 20세기에도 이어져 왔는데요. 역사적으로 보수 정당을 파란색, 진보 정당을 빨간색으로 표기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반대로 민주당을 파란색으로, 공화당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면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2000년 대선에 이르러서야 언론사들이 민주당은 파란색으로, 공화당은 빨간색으로 색상 표기의 일치를 보면서 레드 스테이트, 블루 스테이트라는 표현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오는 11월 8일에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시행되지만 이 투표 결과에 따라 무조건 대통령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 결과는 538명에 달하는 선거인단 손에 달려있는데요. 주마다 인구수에 비례한 선거인단 숫자가 정해져 있지요. 예를 들어 알래스카 같은 작은 주는 선거인 숫자가 3명이고 캘리포니아주는 가장 많은 55명의 선거인이 배정돼 있는데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 2개 주만 제외하고는 승자 독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표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대선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을 모두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수의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지요. 그러니까 11월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표를 더 얻어서 그 주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 주는 빨간색 주, 그러니까 레드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간다면 블루 스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블루 스테이트와 레드 스테이트를 대표하는 주들은 어딘가요?
민주당 우세주인 블루 스테이트는 진보적인 성향인 만큼 미 서부와 동북부 해안 지역에 약 20개 주가 포함되는데요. 대표적인 블루 스테이트는 미 서부의 워싱턴 주로 지난 7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연속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고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 두 명도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워싱턴 주 외에 미네소타, 오리건,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이 블루 스테이트로 꼽힙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레드 스테이트는 보수적인 성향의 미 중부 내륙과 남부 지역 주들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레드 스테이트는 남부의 엘라베마주로 엘라베마주에서는 지난 7번의 대선에서 꾸준히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고 두 명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대부분이 모두 공화당 소속입니다. 엘라베마주에 이어서 알래스카, 아이다호, 캔자스, 미시시피주 등이 대표적인 레드 스테이트로 꼽힙니다.
스윙 스테이트는 또 뭔가요?
미국의 모든 주를 레드 스테이트와 블루 스테이트로 정확히 딱 반을 나눌 순 없습니다. 스윙 스테이트도 있는데요. 스윙은 흔들린다는 뜻이지요. 지지 정당이 일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스윙 스테이트 또는 경합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빨강과 파랑, 이 레드와 블루를 섞으면 보라색, 즉 퍼플이 되지요.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를 퍼플, 보라색으로 표시하고 퍼플 스테이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바로 이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인데요. 민주공화 양당 모두 명백한 우세를 장담할 수 없다 보니 대선 후보들이 사활을 걸고 스윙 스테이트에 집중하지요. 미국 대선 관련 뉴스를 들어보면 대통령 후보들이 50개 주 가운데 유독 특정 주만 계속 찾아가서 유세 활동을 펼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스윙 스테이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블루나 레드 스테이트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대부분 정해져 있으니까요. 현재 스윙 스테이트는 10개에서 12개 주 정도가 꼽히는데요.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는 뉴햄프셔, 네바다,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버지니아주 등으로 선거 관련 지도를 보면 이들 주는 대부분 보라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블루 스테이트와 레드 스테이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cross your fingers. cross your fingers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무엇인가가 잘 되길 바라고요. 또 하는 일이 잘 풀리길 원합니다. You may want to keep those fingers crossed and wish and hope for the best. 제가 왜 제프를 위해 행운을 빌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cross your fingers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Okay, that's more, okay.
And I worked at a radio station there, KIIS.
Oh. Your voice, you can tell. You're a radio
Fantastic.
broadcaster.
And I just got laid off from a network. So, and I just got an interview today, so.
Hey. Cross your fingers.
Yeah.
Cross your fingers. Good luck.
제프는 한동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Jeff was telling me that he used to work for a radio station in Los Angeles. 그래서 제가 Oh, no wonder. 어쩐지 Your voice. You can tell. You are a radio broadcaster. 제가 제프 씨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 방송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프는 Well, I got laid off. 경기 침체 때문에 최근에 정리해고 당했는데요. But I got an interview today. 다행히 오늘 면접을 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cross your fingers. Cross your fingers. 행운을 빌게요. 행운을 빌어요. Good luck. 잘 되시길 바래요. 라고 응원해줬죠. 오늘의 영어 표현은 cross your fingers. Cross your fingers 인데요. To cross your fingers or to keep your fingers crossed means to wish or hope that things will happen in the way you want them to.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겹치면서 일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악령을 내쫓으려고 손가락으로 십자가 모양을 만든 데서 나온 표현인데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바랄 때 이 영어 표현 cross your fingers 또는 keep your fingers crossed 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Okay, that's more, okay.
And I worked at a radio station there, KIIS.
Oh, yeah. No wonder. Your voice, you can tell. You're a radio
Fantastic.
broadcaster.
And I just got laid off from a network. So, and I just got an interview today, so.
Cross your fingers.
Yeah.
Cross your fingers. Good luck.
오늘의 영어 표현, cross your fingers. 행운을 빌다, 성공을 바란다. Cross your fingers.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Seg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아델이 부른 All I Ask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will leave my heart at the door. I won't say a word. They've all been said before, you know. So why don't we just play pretend? Like we're not scared of what is coming next, or scared of having nothing left. Look, don't get me wrong, I know there is up tomorrow. All I ask is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오늘 세계보건기구 WHO는 10여 년이 넘는 천연두 퇴치 운동 결과 마침내 지구상에서 천연두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발표합니다. 두창, 포창이라고도 불리는 악성 전염병인 천연두는 전염력이 매우 강해 전 세계 25개 국가에 1천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이후 영국 제너 박사에 의해 천연두 백신이 개발 보급되면서 천연두 발생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어 1967년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추진된 천연두 근절 계획의 성공으로 1970년대에는 천연두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977년 10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마지막 천연두 감염 사례가 나타났지만 그가 천연두 진단을 받은 지 2주 만에 약 5만 5천여 명에게 백신을 접종해 질병 확산을 막고 환자 또한 치료를 받고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천연두 감염 사례가 나온 지 2년 후인 1979년 오늘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 근절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공식적으로 박멸된 최초의 질병이 됩니다. 1979년 10월 26일 오늘 박정희 한국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박정희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뒤 1972년 유신 헌법 개헌으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한국 시민들은 분노했고 이는 열흘 전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의 박정희 유신 정권 반대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1979년 오늘 박정희 대통령은 방조제 준공 행사에 참석한 뒤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 등 최측근들과 함께 연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회 도중 부마 사태 등 시국 상황을 놓고 차지철과 심한 언쟁을 벌인 김재규가 미리 준비해놓은 권총으로 차지철을 사살했고 이어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총탄을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엿새 후 박정희는 신복의 총탄에 쓰러진다. 그와 함께 길고 긴 유신 체제도 막을 내렸다.
1979년 오늘 발생한 12.6 사태로 인해 박정희의 18년에 걸친 장기 유신 집권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